비오의 세계 뉴스입니다.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은 중국이 인도태평양 국가를 상대로 영향력을 확대하는 데 대한 감시와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아시아 대양주를 순방 중인 폼페오 장관은 어제 호주 시드니에서 연설을 통해 중국이 일으킨 전환이 일어나는 동안 우리는 잠들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이 전환의 내용에 대해 중국이 다른 나라들의 지식 정보를 절취하고 남중국해에서 군사훈련을 실시하는 한편 1대1로 참가국들을 빚에 빠뜨려 영향력 아래 두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이런 상황을 모두가 눈을 크게 뜨고 지켜봐야 할 것이라면서 미국은 이미 그렇게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도 이날 폼페오 장관과 함께 호주 측과 장관급 회담을 진행한 뒤 중국에 대한 견제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에스퍼 장관은 회견에서 어느 한 나라가 인도태평양을 지배할 수 없고 지배해서도 안 된다고 굳게 믿는다고 밝히고 중국의 침략과 안정저해 행위에 단호히 맞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란이 또 다른 외국 유조선을 나포해 억류 중이라고 어제 현지 매체들이 잇따라 보도했습니다. 지난달 19일 영국 유조선 스테나 임페로호를 억류한 지 2주일여 만이고 전날 파나마선적 유조선 리아호를 나포한 것을 포함해 근래 세 번째 발생한 사건입니다. 이란 국영 텔레비전과 반관영 파스 통신 등에 따르면 이날 이란 혁명수비대가 파시섬 인근에서 70만 리터 연료를 운송하던 외국 유조선을 나포한 뒤 승조원 7명과 함께 억류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혁명수비대 소속 자마단 지라히 장군은 이 유조선이 다른 배에서 원유를 옮겨 실어 중동 해역의 아랍 국가들에 운반한 불법 환적 혐의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관련 나포된 유조선의 선적과 승조원들의 국적 등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한편 미국은 호르무즈 해협 일대에서 유조선과 민간 상선을 호위할 국제연합체에 관련 국가들의 참여를 촉구했습니다.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은 어제 호주 시드니에서 장관급 회담 직후 기자회견을 통해 중요한 경제 물동량이 중동 해역을 오가고 있다고 밝히고 연합체 구성 성사를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북한과의 평화 경제를 실현해 일본을 따라잡겠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평화 경제는 남북, 북미 관계에 굴곡이 있다고 해서 쉽게 비관하거나 포기할 일이 아니라며 이같이 언급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평화 경제에 대해 긴 세월의 대립과 불신이 있었던 만큼 끈질긴 의지를 갖고 신뢰를 회복해 나가야 가능한 일이라면서 세계 어느 나라도 가질 수 없는 한국만의 미래라는 확신을 갖고 남북이 함께 노력해 나갈 때 비핵화와 함께하는 한반도 평화와 그 토대 위에 공동 번영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를 통해 최근 일본과의 무역 통상 마찰도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일본은 결코 한국 경제의 도약을 막을 수 없다며 오히려 경제 강국으로 가기 위한 우리의 의지를 더 키워주는 자극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중국 위안화의 달러당 환율이 7위안을 돌파했습니다. 오늘 오후 아시아 금융시장에서 위안화는 달러 대비 7.0304위안에서 7.0807위안선에 거래됐습니다. 달러당 7위안을 넘어선 것은 세계적인 금융위기가 벌어졌던 지난 2008년 이후 처음입니다. 위안화의 환율이 오른 것은 그만큼 돈 가치가 낮아졌다는 뜻으로 중국 당국이 미국의 추가 관세에 대한 보복 조치에 나선 것으로 시장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 정부는 개입을 부인했습니다.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오늘 관련 성명을 내고 달러 환율이 7위안을 넘어선 것은 시장의 수급과 국제 환율 시장의 파동을 반영한 결과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그 파동의 원인에 대해 일방주의와 보호무역주의 조치 그리고 추가 관세 예고 등의 영향이라면서 미국 정부를 비난했습니다.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두 달 넘게 계속되고 있는 홍콩에서 오늘 총파업이 시작됐습니다. 이에 홍콩 정부 수반인 캐리람 행정장관은 매우 위험한 상황에 가까이 왔다며 경고성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람 장관은 오늘 정부 주요 부처 책임자들이 배석한 가운데 생중계된 담화에서 시위대가 중국 국기를 바닷물에 던지는 등 일국양제를 위협하는 행동마저 서슴치 않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이어서 홍콩 정부는 법과 질서를 지키기 위해 결연한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총파업에 대해 700만 홍콩 주민들의 삶을 걸고 도박을 벌이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봐야 한다며 파업 가담자들이 속히 일터로 돌아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늘 총파업에는 금융과 항공, 음식료 서비스 등 20개 이상 업종에서 최대 50만 명이 참가한 것으로 현지 언론이 전했습니다. BOA 세계뉴스였습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News Today 3부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 진행의 조성문입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미군과 한국군의 연합군사훈련이 5일 시작됐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강도 높은 반발을 예상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북한의 별다른 움직임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실무협상 전까지 약간의 그런 압력을 좀 높이는 조치를 좀 할 것 같고요.
미 국무부 고위 관리는 최근 북한의 도발을 큰 실수이자 피해를 자초한 것이라는 국제사회 공통된 견해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상원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를 문제 삼지 않은 데 대해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북한 지역 내일은 함경도 지역에 가끔 구름 끼겠고 나머지 지역은 대부분 맑겠습니다. 하지만 모레 7일은 북상하는 제8호 태풍 프란시스코의 영향으로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릴 예정입니다. 북한 지역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16도에서 26도, 낮 최고기온은 27도에서 35도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가 0.5에서 1.5m, 서해 앞바다는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군과 한국군의 연합군사훈련이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북한의 강도 높은 반발이 예상됩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5일부터 약 보름간 실시되는 이번 미한연합훈련은 지휘소 연습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병력과 장비의 실제 기동이 아닌 컴퓨터 모의 실험입니다. 미한 군당국은 이번 연습을 통해 한반도 유사시 위기관리 훈련과 함께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을 위한 한국군의 기본 운용 능력을 집중 검증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이번 연습은 공식적으로 미한연합연습이라 부르지 않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연습의 명칭은 애초 19-2 동맹이 유력했지만 북한의 반발 등을 고려해 동맹이란 단어를 제외할 가능성도 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한 군당국은 앞서 지난 3월 기존 키리졸브를 대체한 새 미한 연합훈련인 19-1 동맹 연습을 실시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 군당국은 아직까지 북한의 별다른 움직임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합동참모본부 김준락 공보실장의 5일 기자설명회 내용입니다.
저희가 늘 주시하고 있지만 현재까지는 특별한 동향 없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전문가들은 이번 미한 연합 연습에 대한 북한의 더 큰 반발이 예상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미북 간 비핵화를 위한 실무 협상이 재개되면 도발의 명분이 사라지는 만큼 그 전에 미리 활용할 수 있는 군사적 카드를 보여주는 압력 행사 차원이 될 거란 설명입니다. 청와대 국가안보실 선임 행정관을 지낸 부형욱 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입니다.
실무 협상 전까지 약간의 그런 압력을 좀 높이는 조치를 좀 할 것 같고요. 근데 뭐 그게 어떤 레드라인을 넘어서는 것은 아니고 이때까지 발사하는 것이 9.19 군사합의에서 적대 행위로 보이지 않을 만큼 동해에서 저 북쪽으로 쏜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고 궤적들이 우리 카디즈나 이런 쪽으로 위협적으로 보이지 않게 저 북쪽으로 쏘고 있다는 것은 그런 정도의 도발적 행위를 하지는 않겠다라는 의사표시로 봐야 되고
부양욱 연구위원은 이어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은 국가적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만큼 훈련을 안 할 수는 없다며 북한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이미 미북 간 비핵화 진전에 대한 대략적 합의가 이루어진 만큼 대화 기조엔 변함이 없을 거라고 내다봤습니다. 일본 도쿄대학교 탈북 1호 박사인 최경희 샌드연구소 대표는 북한이 미한 연합 군사훈련을 빌미로 자신들의 대미 협상력을 높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과거에도 반발 수위를 높여 협상력을 최대한 끌어올리는 전략을 활용해온 만큼 이번 역시 연합훈련에 대한 강도 높은 반발이 예상되지만 사실상 북한에게도 연합훈련이 필요하다는 게 최 대표의 설명입니다.
지금 현재도 이제 실무회담도 진행되지 않고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한 가을쯤부터는 어떤 대화가 조금 이루어질 거 아닌가 이렇게 기대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가을에 돌입하면 가치가 떨어진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 전까지는 어떠한 빌미가 있으면 최대한 높였다가 높은 자세에서 이제 대화에 돌입할 수 있도록.
때문에 북한이 8월 한 달간 비난 수위를 한껏 높인 뒤 가을쯤부터는 대화에 돌입할 수 있는 어떤 동력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있다고 최 대표는 덧붙였습니다. 한편 김태영 전 국방부 장관은 이번 미한연합훈련이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을 검토하는 첫 시험장이 될 거라며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다만 북한이 비핵화를 약속했지만 한국에 대한 위협은 오히려 더 심화됐다며 향후 북한이 지금까지와는 다른 행보를 보일 가능성도 있다고 김 전 장관은 전망했습니다.
중국하고 북한이 짜고 대규모 전쟁은 아니지만 어떤 도발을 일으켜가지고 미국이 중국이나 북한에 대해서 또는 어느 한쪽에 대해서 보다 좀 완화된 그 어떤 대응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게끔 할수 있다 이거죠. 그런 게. 그래서 지금 중국하고 북한이 가까워졌다는 게 걱정스러운 부분이에요. 특히 한국의 입장에서는 바로 코앞에 있으니까. 근데 이제 이번 연습이 이제 그런 거에 어떤 영향을 줄지는 이제 가봐야겠죠.
앞서 북한의 대외용 라디오 방송인 평양방송은 지난 2일, 북침 전쟁 훈련의 전면적 중단은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 보장의 선행 조건이라며 미한연합훈련을 비난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미 국무부 고위 관리는 최근 미사일 발사를 포함한 북한의 도발을 큰 실수이자 스스로 피해를 자초한 것이라는 국제사회 공통된 견해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국제사회 제재 압박에 놓여 있다며 서두르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함재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무부 고위관리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사실상 도발로 규정하면서 북한의 전략이 무엇이든 작동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관리는 아세안 지역 안보 포럼 ARF가 열리는 태국 방콕에서 익명을 전제로 한 브리핑을 통해 미사일 도발은 북한이 외교에 다시 나서겠다는 스스로의 약속 이행에 실패한 것과 맞물려 지난 3일간 아세안 관련 회의에 참석한 모든 나라들의 주목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ARF 기간 중 사실상 모든 논의의 대상이 됐고, 이 같은 행동이 큰 실수이자 스스로 피해를 자초했다는 공통된 견해가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런 견해는 단지 미국만의 것이 아니었다며, 아시아 동맹국들, 심지어 중국과 러시아처럼 우리가 많은 부분에서 협력할 필요가 없는 나라들의 관점이기도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관리는 도발을 통해 목적을 달성하려는 북한의 외교가 실패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국제사회와 북한, 미국과 북한 사이의 오랜 외교 역사를 볼때 도발은 언제나 북한의 행태였다고 전제하고, 폼페오 국무장관의 아세안 방문을 통해 안심할 수 있는 건 실제로 그런 북한의 노력이 실패하고 있다는 사실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관리는 미국의 목표가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북한의 비핵화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또 전략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북한과 관여할 준비가 돼 있다며, 이 목표는 아세안 행사에 참가한 모든 나라들과 공유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우리는 북한의 전략을 모르고 결정은 그들에게 달린 것이지만 그 결정은 작동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관리는 실무 협상 재개와 관련 북한이 미국의 대북 특별대표와 협상을 재개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북한이 그렇게 할 준비가 됐을 때 미국도 준비돼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북한과 나쁜 거래를 이루려 서두르지 않는다며 북한이 국제사회 제재로 인해 엄청난 압박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켰습니다. 이 관리는 미국의 정책 목표는 북한의 밝은 미래에 대한 매우 분명한 선택권을 주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BOA 뉴스 함재아입니다.
북한 발사체의 종류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유도가 가능한 로켓은 미사일로 분류해도 무방하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미국의 군사 전문가들은 북한의 잇따른 발사에 정치적 목적이 깔려 있을지라도 실질적인 타격 대상은 한국이라며 새로운 미사일 방어 전략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습니다. 백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은 지난달 31일과 이달 2일 발사한 무기를 다연장 로켓인 방사포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공개한 궤도형 이동식 발사 차량과 발사관 6개로 추정되는 사진만 보면 방사포가 틀림없습니다. 신속히 단거리 탄도미사일이라고 발표한 미한 당국의 평가와 엇갈립니다. 하지만 방사포라는 북한 발사체의 속도와 비행 방식은 전형적인 탄도미사일의 특징을 보였습니다. 최고속도 마하 6.9의 유도 기능까지 갖춘 발사체는 방사포의 영역을 넘어섰기 때문입니다. 브루스 베넷 랜드 연구소 선임연구원은 3일 BOA에 어떤 로켓이든 유도가 가능하다면 미사일이라고 불러야 한다며 300mm 방사포인 KN-09도 마찬가지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KN-09은 250km의 거리를 날기 어렵고 비행 내내 엔진이 연소하는 경우에는 특히 그렇다며 400mm급일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에 일리가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미국의 군사 전문가들은 그러나 미사일인지 방사포인지에 대한 소모적 논쟁보다 북한 미사일의 점증하는 역량과 잠재적 목표물을 파악해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빌 클린턴 행정부 시절 국무부 비확산 담당 차관보로서 미북 미사일 회담 미국 측 수석 대표를 지낸 로버트 아이논 브루킹스 연구소 수석 연구원은 BOA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스커드, 대포동 미사일 등을 놓고 협상을 벌이던 시절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북한 미사일 프로그램이 진전되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Since then, their program has advanced. It's diversified, longer range, more effective. So, yeah, there's a huge difference.
미사일이 다양화되고 사거리가 길어졌으며 보다 효율적으로 진화해 훨씬 통제하기 어려워졌다는 설명입니다. 북한의 잇단 시험 발사는 미국 간 모종의 합의가 없을 경우 미사일 역량을 끊임없이 강화할 것이라는 경고로 읽히지만 정작 사거리와 고도 등은 한국을 겨냥한 것이라는데 전문가들은 이견이 없습니다. 미 국방정보국 출신 브로스펙톨 엔젤로 주립대 교수는 북한이 러시아의 SS-26 미사일 기술을 도입해 훨씬 정확도가 높은 단거리 역량을 확보하게 된 것이라며 결국은 한국군과 주한미군 기지를 공격할 역량이 커졌다는데 논쟁의 여지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There's a lot of advantages it gives them, but the bottom line is it gives them a better capability to target ROK and US bases in South Korea. Simple as that.
랄프 코사 태평양 포럼 석좌는 북한 미사일을 한국을 혼란에 빠뜨릴 추가 옵션을 갖게 됐다는 것을 한국과 미국에 증명하기 위한 새로운 시스템으로 규정했습니다. 마이클 오헨론 브루킹스 연구소 선임 연구원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상징적이고 정치적인 의미로 본다면서도 한국의 평온을 조심스럽게 깨면서 이보다 훨씬 나쁜 행동도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을 상기시키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이언 윌리엄스 전략국제문제연구소 미사일 방어 프로젝트 부국장은 북한 미사일이 일본 영토에 닿지 않았음을 주목하면서 군사시설과 사회기반시설을 겨냥할 때 정확도가 중요해지고 한국에 주둔하는 미군이 여기에 해당된다고 지적했습니다.
Accuracy becomes important when you're trying to hit specific targets, you know, military targets. You know, there's an airbase there that I want to put out of commission.
군사 전문가들은 북한 미사일의 다중화에 대응하기 위해선 방어 역량 역시 진화시켜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토마스 카라코 전략국제문제연구소 선임 연구원은 미국과 동맹국들은 능동적인 미사일 방어 역량을 계속 발전시켜 나가야 하며 더 나아가 적이 쉽게 겨냥하지 못하도록 병력을 분산 이동시키는 작전 등 다양한 국가 안보 전략을 고려할 때라고 제안했습니다.
United States and its allies together are going to need to continue to evolve our active missile defenses to deal with this. And furthermore, we need to continue to think about our operational concepts.
브로스펙톨 엔젤로 주립대 교수는 북한의 미사일 개발 추세를 볼 때 향후 비핵화 협상에서 모호한 미사일 발사 시설이나 저장 시설을 문제 삼는 것보다 실질적인 생산 시설 폐기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백성원입니다.
미국 민주당의 대선 예비 후보들은 대부분 북한의 일부 핵 폐기 대가로 제재 일부 완화를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완전한 비핵화가 궁극적인 목표지만 비핵화로 가는 과정에서 잠정적인 합의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외교협회가 외교정책에 관한 민주당 대선 예비 후보들의 입장을 묻는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이 단체는 북한과 관련해 완전한 비핵화가 아니라 핵 프로그램의 일부 폐기에 대한 대가로 부분적인 제재 완화에 합의할 것인지 물었습니다. 그 결과 2일 현재 응답한 10명의 예비 후보 대부분이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은 북한의 핵 무력을 감축하고 70년 된 한국 전쟁을 끝내며 남북한과 미국 사이에 평화로운 관계를 촉진하기 위해 취하는 모든 조치들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기회를 높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되돌리고 새로운 한반도 평화 안보 체제를 구축하며 궁극적으로 모든 북한 핵무기를 제거하기 위한 단계적 과정을 협상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피트 부티지지 인디애나주 사우스밴드 시장은 북한이 핵물질 생산과 핵미사일 시험을 중단하고 이를 국제 사찰관들이 검증하는 대가로 일부 제재를 완화하는 초기 동결 합의를 지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부티지지 시장은 이후 핵시설과 핵무기 폐기 과정이 필요할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도 제재 완화와 관련한 상응 조치가 동반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세스 몰튼 하원 의원도 북한의 핵 프로그램 중단을 대가로 제한적으로 제재를 완화하는 잠정 합의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커스틴 길리브랜드 상원 의원은 핵 없고 평화로운 한반도라는 궁극적인 목표 아래 북한의 핵 위협을 억제하기 위한 점진적이고 측정 가능한 조치들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존 딜레이니 전 하원의원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가 궁극적인 목표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며 하지만 비핵화로 가는 과정에서 의미 있고 검증 가능한 합의를 수용할 용의를 가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작가인 마리앤 윌리엄스는 긴장 완화와 관계 개선을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일부 중요한 핵 프로그램의 폐기를 대가로 한 부분적인 제재 해제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조 세스텍 전 하원의원은 북핵 6자회담의 재가동이 첫 조치가 돼야 한다며 이를 통해 일부 핵 프로그램 폐기와 부분적인 제재 해제를 교환하는 일종의 예비 합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현재 지지율 1위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은 북한의 비핵화라는 공유된 목표를 진전시키기 위해서 협상팀에게 권한을 부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동맹국은 물론 중국을 포함한 다른 나라들과 함께 지속적이고 조율된 캠페인의 시동을 걸겠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전 부통령은 오바마 행정부가 협상한 이란 핵 합의가 이란의 핵 보유를 막았다며 이 합의가 효과적인 협상을 위한 청사진을 제공한다고 말했습니다. 코리 부커 상원의원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가 목표가 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부커 의원은 핵을 보유한 북한은 중대한 국가안보 위협의 하나라며 평화적인 비핵화를 추구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사용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팀 라이언 하원의원은 일부 핵 폐기를 대가로 한 부분적인 제재 완화에 절대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라이언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아무 조건 없는 회담으로 김정은 독재 체제에 국제적인 합법성만 부여했다며 북한 정부가 자행한 국제범죄와 반인도 범죄를 잊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BOA 뉴스 이한철입니다.
미국 의회의 상원 의원들이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를 문제 삼지 않은 데 대해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북한의 안보리 결의 위반과 동맹에 대한 위협을 허용하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김카니 기자가 보도합니다.
상원 외교의 동아태 소위 간사인 에드마키 민주당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들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밝힌 데 대해 비판했습니다. 마키 의원은 이를 성명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한 것은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과 동맹국 위협을 허용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폼페오 국무장관은 북한의 발사를 의도적으로 외면할 게 아니라 북한의 도발을 멈출 것을 강하고 명확하게 촉구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마키 의원은 또 모두가 비핵화 협상의 성공을 바라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쇼가 미북 실무 협상을 재개시킬 수 있다는 희망에 사로잡혀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을 대하는 방식은 행정부의 최대 압박 캠페인을 약화시킨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이 정부기관들의 자신의 좋은 친구 김정은에게 무임승차권을 줄 것을 공개적으로 지시하는 것은 대통령의 핵심 전략인 압박 캠페인을 약화시킨다는 겁니다. 상원 정보 외교위 소속의 공화당 중진인 마르코 루비오 의원은 일 VOA에 북한의 최근 1년의 도발은 김정은 위원장이 국제사회에서 극심하게 고립돼 있는 북한의 힘과 타당성을 보여주려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루비오 의원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해체를 이루기 위한 협상을 지지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외교 정책은 영내 동맹국 보호에 대한 공약을 준수해야 한다고 루비오 의원은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대북 제재를 더 강화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루비오 의원은 또 미국과 그 동맹국인 한국, 일본 그리고 다른 안보 파트너들이 대북 압박을 최대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김정은 정권의 핵 프로그램과 미사일 활동 그리고 인권 유린을 중단하기 위해 북한과 조력자인 중국 등에 대한 제재를 즉시 확대하고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칸입니다.
북한의 최근 잇따른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미국의 유화적 입장은 유엔 안보리 대응에서도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북한과의 대화 국면을 이어가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오택성 기자입니다.
지난 1일 유엔 안보리 비공개 회의 뒤 영국과 프랑스, 독일 세 나라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We reiterate our condemnation of such launches, which are violations of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세 나라는 캐런 피어스 영국 대사가 대표로 발표한 이 성명에서 북한의 최근 미사일 발사를 안보리 결의 위반으로 규정하고 규탄했습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안보리 대북결의 위반이지만 단거리 탄도미사일의 경우 통상 안보리 차원의 특별한 움직임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5월 두 차례에 이어 7월에도 두 차례 발사한 미사일이 모두 단거리임에도 영국과 프랑스, 독일 세 나라가 안보리 회부를 요청한 것은 그만큼 사안이 중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미국은 안보리 회부 요청과 공동성명 발표에서 빠졌고 비공개 회의에서 어떤 입장을 취해 있는지도 전혀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은 지난달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 직후 이에 대한 안보리 대응을 묻는 VOA의 질의에도 명확한 입장을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2006년 첫 대북결의 1718호부터 가장 최근인 2017년 결의 2397호까지 북한의 도발에 대해 미국이 안보리 회의 소집에서 결의안 초안 작성과 채택까지 주도했던 것과는 극명하게 대비됩니다. 북한 도발에 대한 안보리에서의 미국의 대응 변화는 지난 5월부터 드러났습니다. 하노이 정상회담이 결렬된 이후 북한은 지난 5월 기습적으로 단거리 미사일 발사를 감행했습니다. 그러자 존 볼튼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안보리는 북한의 어떤 종류의 탄도미사일 발사도 금지하고 있다면서 안보리 결의 위반 측면에서 의심할 여지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패트릭 셰너헨 당시 국방장관 대행도 이는 명백한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These are short-range missiles, and those are a violation of the UNCR. 미국 고위 관리들의 잇따른 비판에도 불구하고 정작 미국은 안보리를 통한 대응은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VOA는 지난 5월 북한의 미사일 발사 당시에도 안보리 차원에서의 미국의 대응 방안에 대해 질의했지만 답변을 얻지 못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해 개의치 않는다고 밝힌 상황에서 미국이 안보리 소집을 요청하는 등의 행동에 나서는 것은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일 최근 세 차례에 걸친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해 트위터를 통해 안보리 결의 위반일 수는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자신과 김 위원장이 단거리 미사일 발사 중단에 합의한 적이 없다며 문제 삼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VOA 뉴스 오택성입니다.
과거사 문제로 촉발된 한국과 일본의 갈등이 경제전쟁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미국 전문가들은 두 나라의 갈등 격화로 미국의 대북 전략에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을 우려했습니다. 김용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미국의 주요 동맹국인 한국과 일본의 대립이 전방위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면서 미국의 북한 비핵화 전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란 전문가들의 분석이 나왔습니다.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수석 부차관보는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한일 갈등으로 이미 미국의 전략이 차질을 빚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시아 내 미국의 핵심 파트너인 한국과 일본이 북한 문제와 관련해 입장이 다르다는 최악의 메시지를 북한에 보내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It's done so by sending the worst possible message to North Korea.
리비어 전 수석 부차관보는 북한이 한국과 일본이 서로 협력하지 못하는 상황을 최대한 자국에 유리하게 활용하고 있다면서 최근 잇따르고 있는 미사일 발사가 그 증거라고 말했습니다. 데니스 와일더 전 백악관 아시아 담당 보좌관도 긴장 국면에 들어간 한일 관계가 김정은 위원장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To allow the North Korean leader to play a game of divide and conquer.
한일 갈등은 김정은 위원장이 두 나라를 분열시켜 원하는 것을 얻어내도록 하는 데 기여할 뿐이라는 지적입니다. 브루스 베넷 랜드 연구소 박사는 김일성 주석 이래 북한의 목표는 한결같이 미한 동맹과 미일 동맹을 무너뜨리는 것이었다고 말했습니다.
That even during the Kim Il-sung period, that Kim Il-sung eventually concluded.
한반도 전체를 장악하기 위해선 미국의 동맹을 깨뜨리는 것만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김일성 주석이 결론을 내렸고 그의 손자인 김정은 위원장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국방 전문가인 베넷 박사는 미국의 의존적인 한국의 안보엔 일본의 역할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Can't deploy forces that would have to go to Korea in the case of a war without substantial support from Japan.
한반도 유사시 일본의 지원이 없으면 미국이 한반도에 전력을 배치하는데도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겁니다. 미첼 리스 전 국무부 정책기획실장은 미, 한, 일 세 나라의 탄탄한 공조가 북한 문제를 넘어 아시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도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And provided, I think, a reassurance to other countries across Asia that the United States will continue.
세 나라의 삼각공조는 다른 아시아 나라들에도 미국이 서태평양 지역에 군사적, 경제적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안도감을 주고 있다는 겁니다. 리스 전 실장은 미 한일 동맹이 지역 안보의 중심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프랭크 자누지 맨스필드 재단 대표는 한국과 일본 두 나라가 공유하는 공동의 안보 과제가 있다는 걸 잊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자누지 대표는 문재인 한국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화해를 위한 정치적인 결단을 내릴 것을 촉구했습니다. VOA 뉴스 김연경입니다.
한국 정치권 일각에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파기를 주장하고 나서면서 이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지소미아가 파괴될 경우 미-한일 안보 공조에 균열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박승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즉 지소미아는 한국과 일본이 체결한 유일한 군사협정입니다. 지난 2016년 박근혜 정부가 북한의 병력 이동과 사회 동향, 북핵 미사일 관련 정보 등을 일본과 공유하기 위해 체결했습니다. 한국은 탈북자나 북중 접경 지역의 인적 네트워크,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수집한 대북 정보를 일본과 공유하고, 일본은 주로 북한의 중장거리 미사일 실험이나 핵에 관한 기술 재원 분석 자료를 한국에 제공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일본은 정보 수집 위성 5기, 이지스함 6척, 지상 레이더 4기, 조기 경보기 17대, P3와 P1 등 해상 초계기 110여 대 등의 다양한 정보 자산을 통해 수집한 북한 핵 미사일 관련 정보를 한국과 공유하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지소미아는 도입 단계부터 한국에서 논란이 됐습니다. 이명박 정부 때인 2012년에 체결 직전까지 갔지만 일본과의 군사협력에 대한 한국 내 반대 정서가 상당한 터에 밀실 추진 논란까지 일면서 여론의 강한 반발에 부딪혔습니다. 결국 한국 정부는 서명식 50분 전에 체결 연기를 일본 정부에 통보했습니다. 현재 한국 내 지소미아 파기 주장은 주로 여당 정치권 일각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이 과거사 문제와 관련해 한국에 대한 경제 보복을 확정할 경우 맞대응 카드로 활용해야 한다는 차원입니다. 하지만 미국에서는 한국이 일본과의 갈등 때문에 지소미아 파기까지 거론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반응이 나옵니다. 지소미아는 단순히 한일뿐 아니라 동북아에서 미-한일 공조에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국무부 동아태 부차관보를 지낸 제임스 줌월트 사사카와 평화재단 대표는 한국이 지소미아를 파기하면 동북아 영내 미국의 이익에 심각한 피해를 입힐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If South Korea were to decide to terminate its bilateral GSOMIA agreement with Japan, that would really damage United States interests in the region as well.
주한미국 대사관 부대사를 지낸 마크 토콜라 한미경제연구소 부소장도 한일 갈등과 지소미아 파기 여부를 연계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GSOMIA should not be the topic on the table because of the other tensions between Japan and Korea. It's a useful agreement for all three countries. It should continue.
토콜라 부소장은 한국과 일본 간 갈등 때문에 지소미아가 파기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며 미한이 3국 모두의 유용한 합의인 만큼 계속 유지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박승혁입니다.
미국 하원에 이어서 상원에서도 북한 내 정치범 수용소 전면 철폐를 촉구하는 결의안이 발의됐습니다. 북한 정부의 반인도 범죄를 조사하는 특별재판소 설립도 명시했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공화당의 조시 하울리 상원 의원이 북한 정치범 수용소의 전면 철폐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했습니다. 상원 외교위 동아태 소위 코리 가드너 위원장과 에드워드 마키 민주당 간사, 공화당 중진인 마르코 루비오 의원 등 총 7명의 의원들이 초당적으로 결의안 발의에 참여했습니다. 하원에 이어 상원에서도 북한 수용소 철폐 촉구 결의안 채택이 추진되는 겁니다. 앞서 공화당의 마이크 코너웨이 하원 의원은 지난 2월 상원과 유사한 내용의 결의안을 하원에서 발의한 바 있습니다. 하원 결의안은 현재 의회에 계류 중인 한반도 안건 가운데 가장 많은 57명 하원 의원의 지지를 초당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상원 결의안에는 대체적으로 유사한 내용들이 담겼습니다. 북한 지도부가 수용소를 전면 철폐하도록 촉구하고 북한 정부의 반인도 범죄를 전담하는 특별재판소 설립을 국제사회에 촉구했습니다. 특히 특별재판소는 북한 정부에 의해 자행되는 반인도적 범죄를 조사하고 이를 바로잡을 수 있는 사법권을 갖는다고 명시했습니다. 결의안에 따르면 북한 수용소에 수감된 인원은 약 8만에서 12만 명으로 추산됩니다. 또 국제사회가 북한 정부의 반인도 범죄에 연루된 개인들을 제재하고 북한 수용소 수감자들이 만든 상품에 대한 수입도 금지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미국 정부에 대해선 북한 노동수용소 시스템에 책임이 있는 개인의 추가 제재를 계속해서 부과하고 북한 수용소의 존재와 이곳에서 자행되는 범죄를 국제사회에 계속 알릴 것을 촉구했습니다. 북한 정부에는 인권유린 행위의 전면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특히 유엔 인권조사위원회와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그리고 국제적십사위원회가 수감자 석방과 재활치료를 도울 수 있도록 수용소 접근을 허용하라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아울러 북한이 식량 배분과 감독에 관한 국제 규정을 준수하고 국제 인도주의의 기관 접근을 허용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그 밖에 하원과 달리 상원 결의안에는 북한 해외 노동자 문제에 관한 조항이 포함됐습니다. 상원 결의안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라 북한 정부가 노동자의 해외 송출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면서 미국 정부는 북한 정부의 강제 노동 사용을 강력히 규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지난 회기 상원에서는 지난해 말 정계를 은퇴한 공화당의 올인해치 상원의장 대행이 유사한 내용의 결의안을 상정해 외교위를 통과한 바 있습니다. 코너웨이 하원 의원도 지난 회기 같은 결의안을 발의해 총 111명의 지지를 확보했지만 외교위의 문턱을 넘지 못한 채 회기가 종료돼 자동 폐기됐었습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가 월드비전이 신청한 북한에 대한 인도주의 물품 반입 요청을 허가했습니다. 위원회는 2일 웹사이트를 통해 월드비전의 요청에 대한 면제 승인 사실을 확인하고 서한과 함께 물품 목록을 공개했습니다. 서한에 따르면 월드비전은 지난달 1일 북한의 수질과 위생 개선 프로젝트를 위해서 제재 면제 신청서를 제출한 뒤 같은 달 22일 최종 승인 판정을 받았습니다. 월드비전이 허가받은 물품은 수질 프로그램과 관련한 우물 펌프 키트와 방수 연결 박스 등 54개 품목과 위생 프로그램과 관련한 나무문, 시멘트, PVC 파이프 등 10개 품목입니다. 제재 면제 허가 기간은 내년 1월 22일까지입니다.
저희 VOA 방송은 휴대전화 모바일 사이트를 통해 여러분 곁으로 더욱 빠르게 다가갑니다. VOA 방송 모바일 사이트 www.voakorea.com 빠르고 정확한 세계 소식 VOA 모바일 사이트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세계의 주요 뉴스를 간추려드리는 세계는 지금 시간입니다. 장양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오늘 어떤 소식인가요?
네, 홍콩에서 범죄인 인도법, 이른바 송환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가 9주째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5일에는 총파업이 벌어져 전국이 마비됐습니다. 미국 달러화 대비 중국화, 중국 위안화의 가치가 11년 만에 처음 심리적 안정선인 7위안 대까지 떨어졌습니다. 또 지난 주말 미국에서 두 건의 총기 난사 사건이 일어나서 29명이 숨졌습니다. 수사당국은 이 가운데 텍사스주 사건을 국내 테러 사건으로 간주했습니다. 최근 잇단 총격 사건이 벌어지면서 총기 규제를 강화하는 목소리가 더 커지고 있습니다.
네, 세계는 지금 오늘은 홍콩부터 가보겠습니다. 홍콩의 시위가 정말 갈수록 격화되고 있네요.
네, 범죄인 인도법, 이른바 송환법 개정안 반대로 촉발된 총 홍콩 시위가 지금 9주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
그동안 주말에 벌이던 시위는 최근 몇 주 전부터 주중으로 확산하고 있는데요. 월요일인 5일에는 총파업이 벌어지면서 전국이 마비됐습니다.
그동안 시위는 가두 시위라든지 지하철 운행을 방해한 뭐 이 정도였는데 이번에는 파업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5일 파업에는 금융인, 공무원, 버스기사, 공항 직원 등 각계 종사자들이 참여했는데요.
예.
현지 언론들은 전날 4일 약 20개 분야 14만 명 이상이 참여할 것으로 추산했지만 이날 50만 명 이상이 동참한 것으로 주최 측은 보고 있습니다.
네.
이 반정부 시위대는 이날 이른 아침부터 홍콩 거리를 점거하고 버스와 지하철의 운행을 막으면서 홍콩 도심 일대가 대혼잡을 빚었습니다.
네. 공항 직원들까지 파업에 동참했다면 뭐 항공편 이용하는 데도 상당히 불편했겠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항공사 조종사와 승무원들이 파업에 동참하면서 이날 예정됐던 200편 이상의 항공편이 무더기로 취소됐습니다.
네.
항공 관제사들도 대거 병가를 내는 바람에 홍콩 국제공항 활주로 두 곳 중에 한 곳만 운영됐는데요. CNN 방송은 적어도 1,200명의 항공 종사자들이 파업에 동참했다고 전했습니다.
네. 홍콩 국제공항은 뭐 전 세계에서도 가장 바쁜 아시아의 허브 공항인데 이 정도면 뭐 혼란 상황이었겠네요.
네. 네, 그렇습니다. 지난해만 해도요, 7,300만 명이 홍콩 국제공항을 이용한 곳인데요. 국제항공의 요충지입니다.
그렇죠.
계속되면, 시위가 계속되면서 불편을 호소하면서 반발하는 시민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날 항공편이 취소된 한 시민은 홍콩이 가라앉고 있다면서 정부와 시위대는 이제 싸움을 중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네, 주말 시위에 화염병과 최루탄이 오가는 아주 격렬한 위험이 있었네요.
예, 3일과 4일에도 대규모 시위가 있었는데요. 시위대는 홍콩 시내 도로를 점거하고 경찰에 화염병과 벽돌 등을 던지며 맞섰고요.
예.
경찰은 최루탄을 쏘면서 강제 해산에 나섰습니다. 홍콩 경찰은 약 20명의 시위자를 체포했는데요. 체포된 사람들 중에는 한국인과 필리핀 국적자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이 홍콩 당국은 지난 6월 9일 이래 지금까지 총 420명을 체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네. 여기다가 시위자들이 중국 국기를 바다에 버리는 사건도 있었고 또 현재 중국 정부가 홍콩 시위에 인민해방국을 투입할 수 있다 이렇게 가능성을 열어놨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달 중국 국방부는 중국의 국방정책을 담은 국방백서를 발간하면서 최근에 홍콩 사태와 관련해서 인민해방군의 투입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는데요.
네.
중국 국무원 신문판공실은 4일 담화를 발표하고 중국의 국기를 훼손하는 건 국가와 민족의 존엄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중국은 시위대의 폭력 행위는 일국양제, 일국과 일체제 원칙을 훼손한다며 엄중 처벌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달에도 그 홍콩 주재 중국 대표부 앞에 있던 중국 국가휘장 훼손되는 일이 있었고 계속해서 이렇게 시위가 격화되고 있는 모습이네요.
네, 시위대는 지난달 22일 중국 중앙정부를 대표하는 기관인 중앙인민정부 홍콩 주재 연락판공실 건물 앞에 있던 국가휘장에 검은 페인트를 뿌리고 날개란을 던졌습니다.
예.
시위대는 또 연락판공실 청사를 둘러싼 벽에는 이 스프레이 페인트로 반중국 구호와 욕설을 써넣기도 했는데요. 시위대가 중국 중앙정부 기관을 공격한 건 처음이었습니다. 현재 건물 앞에는 또 다른 시위에 대비해서 물대포차가 배치돼 있습니다.
네, 지금 홍콩의 상황을 지휘하고 또 관리해야 될 책임자죠. 캐리 람 홍콩 행정장관 기자회견 열었습니까?
예, 캐리 람 행정장관이 2주 만에 또다시 기자회견을 열고 총파업과 시위대를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람 장관은 총파업에 대해서 700만 홍콩인의 삶을 걸고 도박을 벌이는 것이 아닌지 생각해봐야 한다면서 이 파업 가업 가담자들에게 직장으로 복귀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네. 자, 시위대의 요구 안에 캐리 람 행정장관의 사퇴도 포함되어 있죠.
네, 하지만 람 장관은 현 시점에서는 나 자신이나 다른 동료들의 사퇴가 좋은 해결책을 줄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일축하면서 시위대가 중국 국기를 바다에 던지는 등 이 일국양제, 한국과 이체제를 위협하는 행동마저 서슴지 않고 있다라고 또 비난했는데요. 홍콩 정부는 법과 질서를 지키기 위해 결연한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또 다른 강경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네, 세계는 지금 이번에는 미중 무역 갈등 소식 보겠습니다. 중국의 통화, 위안화 가치가 더 떨어졌다는 소식이네요.
네, 미국 달러 대비 중국 위안화의 가치가 7위안대까지 떨어졌습니다.
네.
위안화는 5일 아시아 금융시장에서 달러 대비 7위안대에서 거래됐는데요. 이 위안화의 가치가 7위안대로 떨어진 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11년 만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예, 위안화가 가치가 떨어지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네, 위안화의 가치가 떨어지면 그만큼 중국 상품의 수출 가격이 낮아지게 됩니다.
예.
그래서 중국에 부과한 관세를 상쇄시키는 효과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네.
반면에 그만큼 중국 위안화의 가치가 없기 때문에 외국 자본이 빠져나갈 위험성도 커지긴 합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도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겠죠?
예, 트럼프 대통령이 5일 트위터에요. 중국이 환율을 역사상 거의 최저 수준으로 떨어뜨렸다라고 지적하면서 그것은 환율 조작이라고 불린다라고 비난했습니다.
예.
또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의 환율 조작은 중대한 위반 사안이라면서 시간이 흐르면서 중국을 매우 약화시킬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트럼프 행정부에서 그동안 그 중국이 위안화 가치를 조작한다 이런 의혹을 제기해왔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미국의 달러는 전 세계에서 통용되는 화폐의 기준이 되는데요.
네.
미국 정부는 중국이 위안화의 가치를 떨어뜨려서 대미 수출에서 흑자를 보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해왔습니다.
네.
중국인민은행은 당국의 개입이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미중 무역전쟁이 재개 조짐을 보임에 따라서 중국이 위안화 평가절에 나섰다는 관측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예. 자, 얼마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추가 관세를 예고한 상황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지난번 거의 합의 막바지에 재협상을 요구했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중국은 미국과의 무역 협상에서 대두와 옥수수 등 미국산 농산물 수입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지키지 않고 있다는 게 트럼프 대통령의 지적입니다.
네네.
이런 가운데 미국 블룸버그 통신이 5일 중국 정부가 국유기업에 미국산 농산물 수입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라고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미국산 농산물 수입 확대는 중국이 미국과 협상해서 유화책으로 내세우는 조건의 하나인데요. 블룸버그는 이번 조치는 중국이 미국에 대해 강경한 자세를 취하겠다고 신호를 보내는 것으로서 반격의 의미가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네, 세계는 지금 끝으로 미국 국내 소식 보겠습니다. 지난 주말에 미국에서 대규모 총기 난사 사건이 잇따라 벌어졌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난 3일 텍사스주 엘파소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일어나서 20명이 숨진 데 이어서
네.
다음 날 새벽 오하이오주 데이턴에서 총기 난사로 9명이 숨졌습니다. 불과 24시간 동안 29명이 숨지고 수십 명이 다치는 참사가 일어난 건데요. 이에 따라서 미국에서는 총기 규제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다시 커지고 있습니다.
예, 먼저 텍사스 엘파소 사건부터 보죠. 어떤 일이 일어난 겁니까?
네, 현재 시각으로 3일 오전 10시경에 공격형 소총으로 무장한 남성이 대형 소매점 월마트에서 총기를 난사했습니다.
예.
당시 상점에는 개학을 앞두고 자녀와 함께 학용품 구매에 나선 쇼핑객들로 붐비고 있었는데요. 20명이 총에 맞아 숨지고 26명이 다쳤습니다.
예. 범인이 잡혔죠?
예, 마침 월마트 밖에 있던 경찰에 즉각 대응했는데요. 경찰에 출동하자 범인이 순순히 체포에 응했다고 합니다.
예. 예,
범인은 20대 백인 청년 패트릭 크루시어스 씨로 신원이 밝혀졌는데요. 당국은 이번 사건을 국내 테러 범죄를 규정하고 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이번 사건이 일어나기 직전에 극우 성향의 사람들이 이용하는 인터넷 사이트 HN 게시판에 인종차별을 옹호하는 내용의 글이 하나 올라와 있는데요.
네.
경찰은 엘파소 총격 사건의 범인이 이 글을 올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네, 이번 공격은 히스패닉 중남미계가 텍사스주를 침략하는 데 대한 대응이라는 주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예.
또 지난 3월 뉴질랜드 크라이스트처치에서 51명의 목숨을 앗아간 아사간 총기 난사 사건의 범인을 지지하는 내용도 들어 있었는데요. 당국은 범인에게 가중 1급 살인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유죄로 판명될 경우 사형에 처해질 수 있는 무거운 혐의입니다.
네, 계약을 앞두고 학용품을 구매해 나섰던 쇼핑객들이 있었다고 했는데 희생자들의 신원이 지금 밝혀진 상황입니까?
아직 명단이 공개되진 않았는데요.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즈 오브라도르 멕시코 대통령은 이 사망자들 가운데 멕시코인 6명이 포함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예.
사건이 일어난 엘파소는 국경 도시로요. 중남미계가 주민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 자, 오하이오주 데이턴에서 일어난 총기 사건도 알아보죠.
예, 엘파소 사건의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또 다른 총기 난사 사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예.
4일 새벽 데이턴 시내 오리건 지구에서 이 방탄복 차림에 무장한 남성이 총기를 난사해서 9명이 숨졌는데요.
네.
예, 근처를 순찰 중이던 경찰에 즉각 대응해 범인을 사살했습니다. 경찰 대응이 늦었더라면 더 많은 희생자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네, 이 사건도 인종 문제와 혹시 연관이 있습니까?
그게 아직 확실하지 않는데요. 사망자 9명 가운데 6명의 흑인이어서 인종 혐오 범죄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첫 총성이 들렸을 때부터 경찰이 현장에 출동해서 범인을 사살하기까지 걸린 시간이 30초였다고 합니다.
네.
따라서 범인이 이 흑인을 특정해서 총을 쐈다기보다는 무작위로 총을 난사했을 것이라는 분석에 더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네.
범인은 올해 24살인 백인 남성 코너 배츠 씨로 밝혀졌는데요. 사망자들 가운데 범인의 여동생이 포함된 것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예, 어떻게 해서 이런 상황이 사건이 생겼을까요? 이번 사건에 대한 반응을 좀 보죠.
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의 소행이라고 말했는데요. 5일 백악관 성명에서 미국의 증언은 설 자리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총기 구매자들의 신원 조회를 강화할 것을 촉구했지만 구체적인 방안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쪽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을 탓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 사건에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책임이 있다는 건가요? 어떤 상관관계가 있죠?
예, 트럼프 대통령이 인종차별적인 발언을 하면서 미국인들의 분열을 조장한다는 주장입니다. 민주당 대선 주자들인 코리 부커 상원의원, 훌리언 카스트로 전 주택도시개발부 장관, 베토 오러크 전 하원의원 등이 트럼프 대통령을 강하게 비난했는데요.
네.
그러면서 총기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 했습니다. 하지만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을 이번 사건에 연결하는 것은 터무니없다라고 반박했습니다.
네, 세계는 지금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장양희 기자였습니다. 한국기상청이 제공하는 북한 날씨 전해드립니다. 내일 평안남북도 지역 맑겠습니다. 평양과 남포의 아침 최저기온은 25도, 낮 최고 35도. 신의주 아침 기온 23도, 낮 기온은 34도입니다. 중강 아침 최저 20도, 낮에는 34도. 강계 아침 최저 20도, 낮 최고 기온은 33도로 예상됩니다. 황해도 지역 오전에는 맑겠고 용현 지역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은 오후에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해주 아침 최저는 26도, 낮 최고 34도. 개성 아침 최저 25도, 낮에는 35도. 사리원 아침에는 24도, 낮 기온은 34도로 예보돼 있습니다. 함경남북도 지역입니다. 함흥과 신포, 평강, 운기, 선봉, 성진, 김책 지역은 맑겠습니다. 장진, 해산, 풍산, 김영권, 장전, 청진, 삼지연 지역은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함흥의 아침 최저는 23도, 낮 최고 31도, 해산 아침 최저 19도, 낮 최고 32도, 원산 아침에는 24도, 낮 기온은 29도, 청진 아침 22도, 낮 기온은 27도, 성진, 김책 지역은 아침 기온 23도, 낮에는 28도, 삼전은 아침 최저 16도, 낮 최고 기온은 28도로 예보되어 있습니다. 해상 날씨입니다. 동해상은 구름 많거나 흐립니다. 서해는 맑겠습니다. 물결은 동해 북부 해상이 0.5에서 2m, 서해 북부 해상은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8월 5일 월요일 VOA 저녁 방송 순서를 모두 마칩니다. 잠시 뒤에는 세계 뉴스가 이어집니다. 미국 워싱턴에서 보내드린 뉴스 투데이. 진행의 도성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VOA 방송은 휴대전화 모바일 사이트를 통해 여러분 곁으로 더욱 빠르게 다가갑니다. VOA 방송 모바일 사이트 www.voakorea.com 빠르고 정확한 세계 소식 VOA 모바일 사이트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의 세계 뉴스입니다.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은 중국이 인도 태평양 국가들을 상대로 영향력을 확대하는 데 대한 감시와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아시아 대양주를 순방 중인 폼페오 장관은 어제 호주 시드니에서 연설을 통해 중국이 일으킨 전환이 일어나는 동안 우리는 잠들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이 전환의 내용에 대해 중국이 다른 나라들의 지식 정보를 절취하고 남중국해에서 군사훈련을 실시하는 한편 1대1로 참가국들을 비제 빠뜨려 영향력 아래 두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이 같은 상황을 모두가 눈을 크게 뜨고 지켜봐야 할 것이라며 미국은 이미 그렇게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도 이날 폼페오 장관과 함께 호주 측과 장관급 회담을 진행한 뒤 중국에 대한 견제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에스퍼 장관은 기자회견에서 어느 한 나라가 인도태평양을 지배할 수 없고 지배해서도 안 된다고 굳게 믿는다고 밝히고 중국의 침략과 안정저해 행위에 단호하게 맞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란이 또 다른 외국 유조선을 나포해서 억류 중이라고 어제 현지 매체들이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지난달 19일 영국 유조선 스페나 임페로를 억류한 이후 2주일여 만이고 파나마 선적 유조선 니아호를 나포한 것을 포함해 근래 세 번째 발생한 일입니다. 이란 국영 텔레비전과 반관영 파스 통신 등에 따르면 이날 혁명수비대가 파시섬 인근에서 70만 리터 연료를 운송하던 외국 유조선을 나포한 뒤 승조원 7명과 함께 현재 억류하고 있습니다. 혁명수비대 소속 자마단 디라이 장군은 이 유조선이 다른 배에서 원유를 옮겨 실어 중동 해역의 아랍 국가들에 운반한 불법 환적 혐의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미국은 호르무즈 해협 일대에서 유조선과 민간 상선을 호위할 국제연합체에 관련 국가들의 참여를 촉구했습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어제 호주 시드니에서 장관급 회담 후 기자회견을 통해 중요한 경제 물동량이 중동 해역을 오가고 있다고 밝히고 연합체 구성이 성사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북한과의 평화 경제를 실현해서 일본을 따라잡겠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평화 경제는 남북, 북미 관계에 굴곡이 있다고 해서 쉽게 비관하거나 포기할 일이 아니라며 이같이 언급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평화 경제에 대해 긴 세월 대립과 불신이 있었던 만큼 끈질긴 의지를 갖고 신뢰를 회복해 나가야 가능한 일이라고 밝히고 세계 어느 나라도 가질 수 없는 한국만의 미래라는 확신을 갖고 남북이 함께 노력해 나갈 때 비핵화와 함께하는 한반도의 평화와 그 토대 위에 공동 번영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이를 통해 최근 일본과의 무역 통상 마찰을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도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일본이 결코 한국 경제의 도약을 막을 수 없다면서 오히려 경제 강국으로 가기 위한 한국의 의지를 더 키워주는 자극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중국 위안화의 달러당 환율이 7위안을 돌파했습니다. 오늘 오후 아시아 금융시장에서 위안화는 달러 대비 7.0304 위안에서 7.0807 위안 선에 거래됐습니다. 달러당 7위안을 넘어선 것은 세계적인 금융위기가 벌어졌던 지난 2008년 이후 처음 있는 일입니다. 위안화의 환율이 오른 것은 그만큼 위안화 돈 가치가 낮아졌다는 뜻으로 중국 당국이 미국의 추가 관세에 대한 보복 조치에 나선 것으로 시장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오늘 중국이 그들의 통화를 거의 사상 최저치까지 떨어뜨렸다고 트위터에 적고 이런 것을 바로 환율 조작이라고 부른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중국 측은 개입을 부인했습니다.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관련 성명을 내고 달러 환율이 7위안을 넘어선 것은 시장의 수급과 국제 환율 시장의 파동을 반영한 결과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그 파동의 원인에 대해 일방주의와 보호무역주의 그리고 대중국 추가 관세 예고 등의 영향이라면서 미국 정부를 비난했습니다.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두 달 넘게 계속되고 있는 홍콩에서 오늘 총파업이 시작됐습니다. 이에 홍콩 정부 수반인 캐리람 행정장관은 매우 위험한 상황에 가까이 왔다며 경고성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람 장관은 오늘 주요 정부 부처 책임자들이 배석한 가운데 생중계된 담화에서 시위대가 중국 국기를 바닷물에 던지는 등 일국양제를 위협하는 행동마저 서슴치 않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이어서 홍콩 정부는 법과 질서를 지키기 위해 결연한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오늘 시작된 총파업에 대해 700만 홍콩 주민들의 삶을 걸고 도박을 벌이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봐야 한다며 속히 일터로 돌아가라고 주문했습니다. 오늘 총파업에는 금융과 항공, 서비스 업종 등 20개 이상 업종에서 최대 50만 명이 참가한 것으로 현지 언론이 전했습니다. VOA 마감 뉴스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저녁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저녁 방송은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9320, 9490, 12,080kHz로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320, 12,045, 12,080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새벽 방송은 중파 AM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단파 5875, 7365, 7485kHz로 VOA 아침 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